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중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중에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중국을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강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노동과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국 당국자들은 중국 내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올해 보고서는 북한을 2003년 이후 15년 연속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반정부 시위대가 경찰 헬리콥터를 탈취해 내무부와 대법원을 공격했습니다. 에르네스토 비에가스 베네수엘라 정보통신부 장관은 헬기가 내무부 건물에 총탄 15발을 발사했고 대법원에 4발의 수류탄을 투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비에가스 장관은 헬기 조종사가 오스카르 페레스라고 확인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동영상에는 페레스가 무장한 남자들 앞에 서서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에 대한 저항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의 사임과 새로운 선거를 요구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자신을 축출하려는 사람들의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하면서 배후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두로 대통령 반대자들은 이번 공격이 반정부 시위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강타한 사이버 공격이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최대 화물항구인 자와할랄 네루항의 터미널한 곳이 오늘 사이버 공격으로 컨테이너를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호주의 덴테안 사이버 안보 장관은 오늘 기자들에게 같은 컴퓨터 바이러스가 호주의 두 회사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이용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모든 징후들은 그럴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어제 우크라이나의 은행과 정부기관, 공항을 대상으로 시작됐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어제 카타르와 쿠웨이트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카타르와 주변 국가들 사이에 외교 단절 사태 해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등 아랍 국가들은 3주 전 카타르에 대한 무역과 외교적 봉쇄 등을 포함한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쉐이크 모하메드 알타니 카타르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걸프 국가들이 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또 쿠웨이트의 쉐이크 모함마드 압둘라 알사바 내각 장관과 만나 쿠웨이트의 중재 노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장관은 모든 당사국들이 생산적인 외교적 대화를 위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시리아가 화학무기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에게 시리아의 샤이라트 공군기지에서 화학무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활동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기지에서 지난 4월 시리아 공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민간인들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했었습니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지난 4월 미군의 공습을 받았던 비행기 격납고에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군은 간밤에 시리아 내 쿠르드 인민 수호대의 목표물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공격이 아프린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며 이는 쿠르드 인민 수호대가 터키 지원 세력을 포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쿠르드 인민 수호대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민주군의 주력 군입니다. VOA 세계 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은정입니다. 6월 28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미한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3박 5일 일정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매년 20에서 30만 톤의 연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가 VOA에 밝혔습니다.
일단은 싱가포르 회사들하고 이제 원유 계약을 합니다.
네. 미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m,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오늘 워싱턴에 도착합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위를 다지고 양국의 굳건한 동맹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미한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3박 5일 일정의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28일 서울공항을 출발, 미국 동부 현지 시간으로 28일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해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에서의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문 대통령이 장진호 전투기념비 헌화를 첫 일정으로 잡은 것은 미한동맹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 행보입니다. 특히 장진호 전투는 문 대통령의 가족사가 얽힌 사건이기도 합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난 26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또 이 전투를 통해서 많은 난민들이 9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소위 흑남철수로 알려졌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 당시 미한 양국군을 포함해 많은 유엔군이 희생을 당했던 전투로 중공군의 남하를 지연시켜 피난민 9만여 명이 흑남부두를 통해 철수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모도 이 피난민 행렬에 속해 한국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한 두 나라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모임에서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미국 방문 이틀째인 29일엔 미국 상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저녁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백악관을 방문해 정상 간 첫 상견례를 겸한 환영 만찬을 갖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내외의 각별한 환대와 함께 미국이 미한동맹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미 사흘째인 30일 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를 선친으로 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워싱턴 DC 내 한국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참전용사 대표들을 만나 미한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영접을 받고 미한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잇따라 갔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51일 만에 열려 한국의 역대 정부 가운데 출범 후 가장 일찍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이 될 전망입니다. 두 정상은 확장 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인하고 동맹 발전의 청사진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대응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정상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정상회담의 결과와 의미를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미한동맹은 물론 중국까지 결부된 복잡한 외교 문제로 비화된 만큼 두 정상 사이에 의견 교환이 있을 수 있지만 정상회담 의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이 두 정상 간 우위를 다지고 공통의 대북인식과 굳건한 동맹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합의한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대북 정책, 그러니까 압박과 간여라는 양 측면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특히 북한의 위협 부분, 그러니까 미국이 느끼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부분을 갖다가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풀어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확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 대통령은 30일 저녁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새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을 주제로 한 연설을 하고 방미 마지막 날인 7월 1일엔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뒤 워싱턴 DC를 출발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전직 주한대사들은 VOA에 두 정상이 실무관계보다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방미 첫 행사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헌화하는 등 여러 우호적 행보들이 두 나라 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전직 대사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전직 주한미국 대사들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두 동맹 간의 잠재적 이견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정상들의 신뢰 구축과 공통 협력 분야를 찾는 게 시급하다는 겁니다. 알렉산더 포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에 관한 두 정부의 이견들이 정상회담에서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differences over North Korea would be my greatest concern.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사드 배치 등에 관한 이견들이 관계를 위험하게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공동의 협력 분야에 초점을 맞추면서 관계를 순조롭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정상은 양측이 비록 일부 전술은 다르더라도 북한과 관련해 비핵화란 궁극적인 목표에 뜻을 같이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또 이견들을 단시간에 풀기보다 추가 고위급 대화를 통해 합의 가능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전시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대가로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건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이 과도한 실무적 접근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worry that there will be too much of a transactional approach. All right, you do this and we'll do that.
이견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하면 우린 저것을 하겠다는 식의 실무적인 협상 거래는 너무 이르고 위험하기 때문에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란 겁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회담 결과가 이렇게 돼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즉답보다는 북한 상황에 관한 자신의 시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면서 미일, 미중 정상회담 때처럼 좋은 친구를 맺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해 동결 대 동결 방식, 미한 연합훈련 축소 등은 금중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런 동결 제안을 한다면 자칫 중국을 대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토마스 허버드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두 정상이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서로 개인적인 관계 구축을 강하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좋은 출발이 될 것이란 겁니다. 허버드 전 대사는 특히 문 대통령이 최근 외신들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우려를 많이 불식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돌아온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오 씨 가족에게 조전을 보내는 등 관계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Moon will be going to the Quantico Marine Base to
특히 방미 첫 행사로 퀀티코 미 해병대 기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방문해 헌화하고 미군의 도움으로 흑남 철수 때 문 대통령의 부모가 탈출한 사연은 미국인들의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상징적인 행사라고 말했습니다. 힐 전 대사와 버시바우 전 대사도 이런 행보가 두 나라 관계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특히 미국인들이 원비오 씨의 죽음에 상당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말할 때 북한 정권의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merican president should be able to be clear about our standing on human rights.
헬 전 차관보는 특히 미국의 북한 문제는 북한 주민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핵 정책 때문이라는 걸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미한 관계에 대한 국제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주재 미국 대사를 지낸 마이클 아마코스트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29일에서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의 과제 중 하나는 두 나라 대북 정책이 서로 수렴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한 양국 정부가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코스트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미 스탠포드대와 한국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미한 신시대의 양국 동맹과 북핵 문제 세미나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현실적인 시급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마코스트 선임 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 행정부가 새로 취임하면 정책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예전의 행로를 되찾는 경우가 많다며 확실한 건 트럼프 내각 역시 미한 동맹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한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슨 스탠포드대 아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이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슨 선임연구위원은 다만 동맹관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돌발적인 언급이나 행동이 나와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됐지만 엿새 만에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사망을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유명환 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공통의 위협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전 장관은 미한 양국이 방법론 차원에선 다른 입장을 보이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생존적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같이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북한 문제를 얘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위 위협 인식, threat perception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한국은 뭐 이거 남의 일까지 생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을 안 느끼는 것 같고 미국만 느낀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우리에게 대해 생존적인 위협이고 미국에 대해서도 real and present한 위협이라는 인식 우선 같이 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 전 장관은 아울러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안보 문제는 미한 동맹의 시금석이라며 한국의 안보 문제에 대해 마치 미국과 중국 중 선택하라는 듯한 중국의 자세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수훈 경남대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한국의 비정부기구 NGO의 접근을 거부한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현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해 점진적, 단계적 접근 방안을 취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수훈 교수는 북한이 긍정적인 조치를 보여야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세계 태권도 연맹 대회에 북한 측 ITF 대표단이 참석한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미한 동맹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궁극적으로 북핵 사태 해결에 있어 양국 정상이 협력 관계를 돈독히 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면서 해당국들이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7일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특별히 북한의 사례를 지적하면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상당수가 하루 20시간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만 명에서 8만 명에 달하는 이들 북한 노동자들의 급여는 북한 정권에 의해 압류돼 불법적인 자금원의 역할을 한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행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any nation that is hosting workers from North Korea in a forced labor arrangement to send those people home.
틸러슨 장관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이들을 돌려보내야 하며 책임 있는 나라라면 북한 정권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가 올해 보고서에서 중국을 3등급 국가로 강등한 이유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신매매와 관련해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올해도 3등급 국가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5년 연속 국무부가 지정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단속,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국무부가 정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의 강제노동과 학생들의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과의 양자계약을 통한 강제노동을 통해 인신매매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을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강제노동이 정치적 압박체제의 일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과 해외 노동자들의 강제노동 이용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국제인권감시요원들이 해외 노동자들의 생활 여건을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강제 송환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사형 등 가혹한 형량을 선고하는 대신 지원을 제공하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올해 보고서에서 북한 이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콩고, 시리아, 수단, 남수단, 이란, 베네수엘라 등 22개국을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난해 2등급에서 올해 3등급으로 강등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서 강제노동과 성매매, 인신매매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당국자들이 인신매매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들을 강제노동과 처형 등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는 북한으로 계속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매년 20에서 30만 톤의 연유를 수입하고 있고 싱가포르 회사들이 20년 동안 중개 역할을 해왔다고 전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2014년 한국을 거쳐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 씨는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1990년대에 시작된 싱가포르 라인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 씨는 과거 39호실에서 이뤄졌던 불법 경제 활동은 대부분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며 대북 제재를 39호실 사업과 인사들에게 집중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리 씨는 39호실 산하 대응총국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무역관리국 국장,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등을 거쳐서 중국 다렌주재 대응총회사 지사장을 지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원유 수입에 싱가포르 회사들이 오랫동안 관여해왔다고 전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일단은 싱가포르 회사들하고 이제 그 원유 계약을 합니다.
네.
그 싱가포르 회사들이 러시아에서 러시아 원유 회사들과 또 재계약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싱가포르 회사들은 이익을 취하게 됩니다.
2014년 중국 다렌주재 대응총회사 지사장을 지내다 한국을 거쳐 지난해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 씨는 최근 BOA와 인터뷰에서 싱가포르는 아시아 석유거래 중심지이자 많은 중개회사를 갖고 있어 북한이 이 회사들을 통해 러시아와 거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높은 싱가포르 회사를 내세워 러시아 기업과의 계약을 맡김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원유를 먼저 받은 뒤 자금을 나중에 지불하는 싱가포르 업체의 특권 또한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 씨는 북한 유조선인 대흥 6호, 7호, 12호 등을 일본으로부터 사들여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싱가포르의 중계로 확보한 러시아 원유를 북한으로 수송하는 데 자신이 직접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싱가포르 라인의 일부는 현재까지도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해당 선박의 움직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2년 경제, 문화, 건설 부문에서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노력경웅 칭호를 받은 리 씨는 2014년 북한에서 진행된 처형과 숙청을 보면서 망명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정말 고사층으로 무참히 처형됐고 우리 자식들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 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 걸 보면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가족들은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리 씨는 북한을 빠져나오기 전까지 30년 동안 노동당 직속 중앙기관에서 근무하면서 39실산하 대흥총국 선박무역회사 사장과 대흥총국 무역관리국 국장, 국방위원회 소속인 금강경제개발총회사 이사장, 그리고 중국 다렌주제 대흥총회사 지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각종 광물과 수산물 거래를 주도했고 홍콩 자본을 끌어들여 북한 서해에서 석유 탐사를 시도하는데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 씨는 미국 망명 직후 미 행정부 고위 관리와 의회 의원을 만났고 미국 정부는 리 씨의 활동에 관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리 씨와 거래했던 일본의 한 소식통은 리 씨의 선박 수입과 송이버섯 수출 등 현지 사업과 직위를 확인했습니다. 리 씨는 북한이 유조선을 이용해 러시아에서 매년 20만에서 30만 톤의 연유를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는 5만에서 10만 톤가량의 가솔린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항공유는 정기적으로 수입하지 않고 지도부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들여오고 있다며 매년 5천에서 1만 톤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송유관을 통해 무상으로 매년 50만 톤 규모를 제공받지만 이는 기업이나 주유소 등 일반 경제 부문과 소비자 사이에서 통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파이프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원유, 이것은 1년에 약 50만 톤이 되는데 이걸 봉화화학 공장에서 가공하게 되면 가솔린이 한 10만 톤 나오고 또 디젤유가 한 10만 톤이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럭들과 이제 승용차들에 사용할 수 있는 오일 수량은 약 20만 톤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지금 전부 다 군부에 공급하고 일부는 이제 그 비축하고 있습니다.
리 씨는 또 현재 북한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오가는 북한 유조선은 10척에서 12척 사이로 1000에서 3000톤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라며 필요에 따라 러시아 선박들도 용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 제재로 북한에 대한 원유와 석유 수입이 막힐 경우 북한 정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원유 수입을 제재하는 행동에 나선다면 북한 정권은 아주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사실 러시아하고 이제 중국에서 탱크선으로 이제 수입하는 통로들이 막히면 아마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 끊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 씨는 39호실에서 수십만 명 일하고 있다며 중앙기관들 가운데 금강총국은 금생산을, 대흥총국은 송이버섯을 비롯한 농토산물과 사금 생산을, 대성총국은 가공무역과 상업, 해외 중개무역 등을 주로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성은행은 39실산하 모든 기관들의 은행 업무를 맡고 있고 모란지도국, 선봉지도국, 유경지도국은 상업 위주의 활동을 하며 대외건설총국은 해외 노동자 파견, 대경지도국은 수산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9실 불법 경제활동은 점차 옛말이 돼가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가 나서서 그런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는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활동을 벌이다가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노동자의 이미지와 권위가 손상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흥총국에서도 25년 전에 아편을 그걸 생산해서 수출하다가 중단하였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말하는 마약, 뭐 유조화폐, 가짜담배 등은 39실과 전혀 무관하고요. 다른 특수한 그런 단위들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걸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를 39호실 활동과 여기에 연루된 인사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건 효율적인 압박 방안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리 씨는 북한의 광물 수출이 전체 수출 규모의 45%를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북한 경제의 취약성으로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도 심각성을 깨달아 2008년부터 석탄 수출 상한선을 500만 톤으로 고정했으나 지난해 이미 그 4배를 초과하는 등 석탄 의존도가 위험할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 석탄 수요가 크게 늘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소규모 탄광에서 꽃제비들까지 동원해 작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에서 올림픽이 있지 않았어요. 그 올림픽을 계기로 석탄 수요가 급증하다. 북한에서는 노도나도 이제 석탄 수출에 매달리게 됐고 그러면서 수백 개 그 소규모 탄광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그 소규모 탄광들에는 꽃제비들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이제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서 이제 이런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리 씨는 이처럼 과도한 석탄 의존도는 북한 경제를 한순간에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며 장성택 등 고위 관리들에 대한 숙청 바람이 불던 2013년 12월부터 몇 달 동안 석탄 수출이 중단되자 광산과 관련 기업들은 물론 평양시대 장마당과 식당 그리고 상점 등이 일제히 문을 닫는 등 여파가 매우 컸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2014년 8월 북한 지도부로부터 무역 거래를 중국 일변도로 하지 말고 러시아와 동남아 지역 등으로 모두 전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수출입 시장을 러시아로 옮기면 가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한국 방문 직후로 당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감정은 적대적 관계를 넘어설 만큼 극도로 악화됐었다는 설명입니다. 리 씨는 북한 경제가 최근 들어 호전된 것으로 보이고 주민들 삶이 약간 나아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권의 지도력이나 경제정책 때문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시장이 확대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20년 동안 주민들이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생활토전을 튼튼히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장 활동 공간을 넓혔기 때문에 좀 더 삶이 좋아지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이제 10년 전에 비해서 이제 외화벌이를 하는 기관, 기업소, 식당, 상점들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들 경제 주체들이 시장 경제 방식을 도입해 이익을 추구하면서 경쟁을 벌임으로써 북한 경제가 다소 활기를 띠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리 씨는 또 노동당 16호실의 존재를 확인하면서 북한 지도자가 경제관리 방법을 개혁하기 위해 2012년 하반기 신설해 인민경제대학 교수 출신이자 39호실에 근무하던 관리를 실장으로 앉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북한 지도부는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의 선진 경제체제를 도입해 북한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려고 했지만 연구진들은 수령 유일 중심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에 개인의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보장해야 하는 시장경제 방식을 결합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지난 25일로 67주년이 됐습니다. 한국전이 잊혀진 전쟁으로 남지 않도록 전 세계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담고 있는 전직 미 의회 보좌관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매주 깊이 있는 보도로 한반도 관련 현안을 살펴보는 심층 취재, 김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e are in Korea to save the lives of the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 아바바. 검은 피부 하얀 머리의 80대 노인이 한 여성에게 한국 전통 모자인 갓을 보여주며 67년 전 한국전에 참전했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인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다며 이제 한국인들을 만나면 자신들은 피를 나눈 관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한국전 참전 당시 전우들에 의해 한국인처럼 생겼다고 김 씨라고 불렸다는 이 할아버지는 한나 김 씨가 지난달까지 전 세계를 돌며 만난 한국전 참전 용사 200여 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전 미 하원의원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한나 김 씨는 지난 1월 점점 잊혀가는 한국전쟁의 기록을 담기 위해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한국전에 참전했던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들의 이야기를 후세에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전쟁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참전용사님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야기를 수집하는 거였는데 의원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기로 이제 결심을 하셔서 저도 아 이때가 아니면은 더 늦을 것 같아. 그래서 무조건 나도 그냥 가겠다 하면서 떠난 거예요.
김 씨가 넉 달 동안 방문한 나라는 총 26개국.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한국전에 2만 6천여 명을 파병한 캐나다를 시작으로 남미의 유일한 참전국인 콜롬비아, 영국, 스코틀랜드 등과 의료지원국을 방문했습니다. 한나 씨는 각 나라에서 3, 4일 동안 머물며 평생 잊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만난 아이잭 바가스 할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해 만든 한국전 기념비가 있는 성당을 직접 데려가줬습니다.
16대 지원해서 갔는데 얼굴에 총을 전투에서 맞으셔서 진짜 수없이 거의 20년 동안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돌아오셔서 사실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큰 빵 공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입고 많이 사셨는데 나중에 거의 은퇴하실 때쯤 자꾸 악몽을 꾸시더래요. 전사한 동료들이 자꾸 나타나고 한국전쟁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래서 생각하셨던 게 그들의 한을 좀 풀어주고 싶어서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영웅을 추모하는 성당에 가서 자비 한 3천 달러 되는 돈으로 그 추모벽을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방문한 스웨덴에서는 간호사로 참전했던 102살의 로라 이마뉴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한국에 35살 때 간호사로 가셨던 분을 만났었고요. 할머니가 시간이 날 때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데에 가서 그들을 이렇게 치료를 해줬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쇼킹이었던 게 아무도 근처에 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가서 치료를 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놀랐고요. 지리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한나 씨는 각 나라에서 만난 적게는 한 명, 많게는 10명 이상의 참전 용사들에게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I'm so happy. This is unbelievable. You know, I'm going alone to all the countries. I left my family. I left my friends. But
이번 여행이 쉽지 않았지만 참전 용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겁니다.
Thank you. Thank you.
참전 용사 한 분 한 분에게 감사의 표시로 따뜻한 포옹을 해주거나 가벼운 키스를 하고 큰 절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여행 중 한나 씨가 만난 참전 용사들 대부분은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Pasado un tiempo.
콜롬비아에서 만난 6.25 전쟁 참전용사협회 회장 에피파노 무네즈 씨는 한국이 자신의 두 번째 조국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당시 한국은 너무 가난했는데 지금의 한국은 세계 강국이 됐고 아파트들도 고층이라며 너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캐나다 재향군인회 브램톤 지부의 데이브 데이브슨 회장도 한국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한다며 한국을 생각하면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You see, Korea of today, I know why I was there. I'm very happy.
한나 씨는 많은 참전 용사들이 한국전에서 입은 부상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군 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가진 고문을 당했던 데니스 얼프 할아버지를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손을 얼게 하는 그런 고문을 했더라고요. 할아버지 손이 동상이 있었던 자국이 까만 그게 보여지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손이 그러니까 한순간도 한국전쟁을 잊지 못할 것 같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나 씨는 이번에 6.25 전쟁 당시 한국에 병력과 의료 지원을 했던 나라들 외에 유엔 연합군과 맞섰던 중국과 러시아도 방문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진정한 화해가 필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나 씨는 어떤 진영에서 싸웠든 상관없이 참전용사들은 모두 남북통일이라는 하나의 바램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군으로 싸우셨던 그리고 소련군으로 싸우셨던 분들마저도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다 지원하시고 원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한때 적군이었던 사람들도 다 같이 그 뜻은 공유하는 거예요.
한나 씨가 마지막 26번째로 방문한 나라는 67년 전 한국전을 일으킨 강사국.
국계공산군은 소련 제 탱크를
바로 앞세우고. 북한이었습니다.
강사국인 북한에 안 가면 그게 완성하지 않잖아요. 가족한테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간 거였기 때문에
네.
제게는 큰 결정이었죠.
한나 씨는 일반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는 비무장지대와 평양전쟁기념관, 우이탑, 북한 참전용사 영웅묘지 등을 방문했습니다. 비록 참전용사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한국전에서 전사한 북한군 용사들의 흔적만이라도 느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나 씨는 3박 4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북한 사람들과 많은 정이 든 자신을 보며 한국전으로 형제자매, 부모와 헤어진 사람들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 형제 나라는 게 정말 와닿았어요. 예,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이상하게 북한에 갔다 온 이후에는 저도 가족이 안에 남겨져 있는 그런 아프네요.
북한의 끝으로 한나 씨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찾아가기에 긴 여정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한나 씨는 한국전쟁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자신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잊혀진 전쟁이라고 이제 만져야지 특히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너무 많이 돌아가시니까 제가 더 갔다 와서 생각하는 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빨리 이 전쟁이 정말 종전을 해서 할아버지들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나 씨는 26개국을 돌며 200여 명의 참전용사를 만나 들은 이야기와 그들에게서 받은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 책으로 엮고 전시회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탁구를 통해 작은 통일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입니다.
탁구장 안에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서 남북 주민들이 함께하는 탁구단 연습 소리로 분주합니다. 남북한 화합의 상징인 탁구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자존감도 높이고 남과 북의 주민들이 스포츠로 소통하기 위해서 코리안 드림 탁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창단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코리안 드림 탁구단은 국내 한 비영리 단체의 탈북민 정착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동훈 기획국장입니다.
이 자리는 북에서 오신 분들의 화합과 네트워크 그리고 남한 주민들에게 인식 개혁 운동을 하기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무나 받는 건 아니고 그래도 잘 정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면 남북 주민들의 화합을 좀 생각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제일 먼저 보는 거는 인성 맨 처음에 봅니다. 세 번째는 맨 마지막에 탁구 실력이에요.
이 코리안 드림 탁구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원들의 직업과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탈북민 대안학교의 교장 선생님, 전기기술자,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탁구로 함께하고 있고 또 실력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선수 생활을 할 정도로 탁구 실력이 수준 높은 단원도 있고 또 이제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급 실력의 단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탁구가 좋아서 함께 모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코리안 드림 탁구단 김점숙 단장은 이 탁구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더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은 1991년도에 남북 유일 탁구단이 첫 세계에서 우승을 했던 적이 있는 지바, 그 일본 지바에서 했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핑퐁 교류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탁구는 굉장히 스포츠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 탁구팀이 저희 둘만이 그 탁구팀이 아니라 여기 어렸을 때 선수했던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 남한 분들한테 같이 이제 스포츠 교류도 하고 탁구로 인해서 이분들이 또 스포츠로 인해서 자존감이 업이 되어서 남한 사회를 적응하고 생활하는 데 좀 더 많은 그 영향력이 있을 줄 알고 있고 지금 현재도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모여서 연습하다 보니 그동안 여러 대회에 나가 우승을 하는 등 자랑스러운 성과들도 거두고 있었습니다.
우선 저희 탁구단에서 주최하는 한반도 탁구대축제가 있어요. 그거는 북에서 오신 분들만 대상으로 탁구대회를 하고 그 전국에 있는 이탈주민들이 그날 모여서 탁구 게임을 하면서 남한 주민들이 그걸 응원을 하고 한국 아마추어 대회나 국가 대항전 아마추어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탁구. 이 코리안 드림 단원들은 이 탁구를 통해서 남한에서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남한에 와서 방황하고 또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 탁구를 통해서 성격도 바뀌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이 변화가 보여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적극적이지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스스로 목살로 대화를 하고 어울리는 것도 되게 잘하고요. 좀 적극적이었다는 거. 적극적이어지고 그 집에서는 또 약한 사람들 이렇게 좀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탁구를 통해서 작은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소소하게 자기네들만의 뭔가 통일을 만들어 간다? 작은 화합을 이루어 간다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게 저희가 소통이잖아요. 남북한도 소통이 안 되는데 여기 온 탈북민들도 여기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대화가 되고 그게 또 소통이 되고 나아가서는 또 뭐 화합이 되고 이러면서 통일을 대비를 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좋은 운동이고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회원은 처음에는 북에서 온 사람들끼리 만나 고향의 정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에 참여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게 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운동이라는 게 사람 쉽게 친하게 하잖아요. 몸이 부딪히면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 별로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거로 해서 뭐 자신심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업된 것 같고 그 정착이랄까? 그런데 많이 적응 속도가 빨라진 그런 느낌이에요. 한 주 열심히 살다가 주말에 와서 그 고향 분들 만나고 그 경계 같은 것도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말에 쌓였던 이런 감정적인 스트레스라든가 그런 걸 해소할 수 있고 앞으로 쭉 갈 것 같아요.
이 코리안 드림 탁구단에게 탁구는 통일의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코리안 드림 탁구 단원들은 26년 전 남북이 단일팀으로 탁구 대회 참여해 전 세계에 감동을 주었듯이 현재 꽉 막힌 남북 관계가 이 스포츠를 통해서 작은 물꼬가 트이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오늘 서울에서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한국 정부가 건설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두 기에 대해서 공사 중단 여부를 국민들에게 묻는 공론화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17개월 연속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에서 태어날 신생아가 30만 명대의 역대 최저를 기록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군요.
네, 한국 정부가 울산 울주군에 공사하고 있는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두 개 공사를 일시 중지시키고 공사를 완전히 중단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를 진행하겠다고 어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네.
원전을 반대하는 그 시민들의 반기는 목소리도 높습니다만 반대하는 시민들 또 보수 성향의 정치권 공사 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을 사람들과 에너지 업체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탈핵 또 탈원전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요?
네네. 그 준비 중이던 원전 건설 계획은 완전히 중단하고 노후된 원전은 폐쇄시킨다. 또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원전은 에너지 수급 상황을 감안해서 가능하다면 빨리 폐쇄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전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네.
최근 원전 가동을 완전히 중단한 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또 세월호 참사를 비유하면서 원전이 안전하지도 또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한국 사회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원전에 의존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정책과는 달리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서 국민의 안전도 담보하고 또 관련 신산업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 그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겠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론화를 둘러싸고 찬반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그 원전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결코 원전이 안전한 에너지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한국에서는 지난해 그 5.8의 강진이 일어나서 경주 지역, 울산 지역 주민들은 인근에 밀집해 있는 원전에 또 다른 안전의 위협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원전 건설 중단해야 한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졌던 이 한국의 촛불 시위의 구호로도 나왔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당선에 힘을 보탰으니까 대통령이 되면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번 결정 환영한다, 반긴다 이렇게 중단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럼 반대쪽 의견은 어떤 건가요?
공사 중인 원전 건설을 멈추게 하는 것, 그 매몰되는 손해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이 없으면 에너지 수급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보수 쪽의 정치인들, 특히 울주군 의회들, 특정 지역에서는 정부가 계속 원전 관련해서 지원금을 계속 보내고 있었는데 이쪽에서도 반대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 근로자들,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많은 수의 지역 주민들이 원전 없어야 된다, 불안하다, 반대 목소리도 내고 있지만 어떤 지역 주민들은 원전이 있어서 살 수 있다고, 원전이 있어야 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고리 5호기, 6호기의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 것은 이제 1년 정도이고 진척률도 한 30% 정도 단계인데
네.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또 실업자가 될 근로자, 지금까지 준비 상황에 대해서 모두 손해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게 22억 7천만 달러이기 때문에 이게 막대한 돈이라는 거고요.
네.
또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공론화에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 그러니까 시민 배심원단 구성하겠다는 계획에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비전문가 시민 배심원단을 구성하겠다는데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공사를 계속할지 멈출지를 시민들에게 묻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찬반 여론이 거세게 일자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원전 정책, 전문가 집단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 뜻을 확인하고 결정에 맡기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심각한 매몰 비용에도 불구하고 원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는 목적의 이 공론화 어떻게 진행되고 또 20, 30대 청년들이 포함된 10여 명의 시민 배심원단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신고리 5호기, 6호기 운명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될 공론화에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한국 여성들의 삶을 반영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오늘 소식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요.
네, 그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엄마 배에서 나와서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신생아 소리. 한국 정부가 월별로 통계를 작성한 것이 2000년 이후인데 가장 적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무려 17개월 연속 그 한 해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저출산의 기조,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네, 태어나는 아기의 수가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 4월 한 달 동안 태어난 출생아 수가 3만 400명이었습니다. 11월 달을 기준으로 2015년 11월과 2014년 11월에서 한 3.4% 증가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을 제외하고는 17개월째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는 한꺼번에 14.7%가 줄었는데요. 최근 5달 연속 10% 이상의 두 자릿수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에서 태어날 전체 신생아 수 30만 명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 지난 한 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40만 6,300명이었습니다.
어제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미혼 여성이 10명 중 3명이라고 하셨는데 뭐 생각이 아니라 실제 결혼율도 그렇다면 출산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그 외국에는 결혼이 아니라 동거 상태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례도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 사회적 관념 또 환경, 이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 치솟는 주택가격 문제도 있고요. 어려운 취업. 여성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전통적인 결혼 문화를 따르지 않으려는 최근의 경향도 더해졌습니다. 또 자녀 교육 비용에 만만치 않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이라는 것이 결혼율을 낮추고 있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가 2만 1천 건이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11.8%를 줄여서 이 결혼의 계절이라고 꼽히는 4월, 5월에도 요즘에는 결혼식이 많지 않다는 것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네.
실제로 이 결혼율도 보면 역대 가장 낮았다고 하고요. 같은 기간 이혼율도 4.8%나 줄어들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네네.
전문가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결혼 자체가 줄어드니까 이혼율도 줄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예,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지구촌 오늘 보내드리고요.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이어집니다. 또 타박타박 미국 여행에서는 미국 50개 주 최초로 한국계 주지사 부인을 배출한 미 동부 메릴랜드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English with you 역사 속 오늘 이어집니다. 뉴스 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